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함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젖을 떼야 할 시기가 옵니다. 젖을 떼고 나면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주고 또 이유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밥을 먹고 그 다음 맛있는 요리를 먹고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장을 해가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야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많지 않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어른들도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은데 야, 아프리카 아이들은 어떻게 이유식을 만들어줄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잘 살아야 아이들 뭐 이유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면서 아이들 뭐 이유식, 좋은 이유식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젖을 떼고 영양이 결핍하지 않도록 이유식을 챙겨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프리카에도 완벽한 그런 이유식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게 뭐냐면 바나나하고 아보카도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바로 음식을 못 먹지만은 이 바나나나 또 아보카도나 이런 부드러운 음식이 있어서 영양이 또 영양가도 많아서 아이들 이유식으로 덧없이 좋은 음식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단계별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최근에 저희들 교회 힐링 콘서트를 각 부서마다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또 힐링 콘서트를 하는 곳마다 새로운 심령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자매님 간증 들으니까 5시부터 일찍 와서 선착순 입장이라고 해서 자리 없을까 싶어서 일찍 왔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식사하고 오시라고 가서 아예 안 된다고 자리 없으면 안 된다고 나 여기 꼭 참석해야 된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경 세미나 하면은 막 5시에 밥 안 먹고 올 사람들 있겠나 싶은데 힐링 콘서트 한다 하니까 일찍부터 오고 주제를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좀 멍청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 다 올 건데 왜 아버지만 해가 아버지들만 많이 오시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각 부서마다 또 교회 전체가 할 때는 몇몇 사람들만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구역별로 또 부서별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아, 제가 가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소에 뭐 안내 안 쓰던 사람들, 평소에 뭐 행사 참석하라 해도 늦게 온다든지, 그래 뭐 시간 남을 한번 가보지 이랬던 분들이 다들 막 준비하고 마음을 쓰고 이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다른 무엇보다도 힐링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 구역에서 또 여러 조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힐링 콘서트를 할 때마다 진행하는 자들이 다르고 준비하는 분들이 다르고 홍보하는 분들이 다르고 그런데 교회 전체가 이런 일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야, 이 힐링 콘서트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또 성장하게 하네. 그냥 우리는 힐링 콘서트에 새로운 분이 몇 명 오셨나,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만 했었는데, 그보다 더는 아니지만은 새로운 분들 와서 구원 받는 게 최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한편 교회가 자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한 번씩 가서 보니까 생전 뭐 방송 뭐 영상 이런 거 안 맡았던 분들, 안내 안 맡았던 이런 분들이 막 맡아서 일을 하는 걸 보면 감사하고, 또 직장 생활 한다고 별로 또 교회 마음을 못 쏟았던 부인 자매들도 구역에서 또 힐링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홍보하느라고 직장 마치고 또 피곤할 텐데 가서 홍보까지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이 힐링 콘서트 너무 좋다. 또 그것도 교회 전체가 하면 물론 행사를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사 더 잘하는 것보다도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온 교회가 마음을 쏟아서 준비하는, 참여하는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복되고 너무 축복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복된 시간이 되었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된 시간을 주셨는데, 또 그 다음 이 힐링 콘서트를 하고 많은 분들이 왔고, 또 어떤 데는 막 50명, 60명 새로운 분들이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전체 새로운 분들이 몇 명이나 오셨나 한번 집계를 해보면은, 아, 정말 우리가 대전도 집회하는 이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마치 힐링 콘서트가 젖을 먹는 아이들에게 젖을 줬다면은 이제는 이유식을 줘야 될 단계잖아요. 밥을 주기 전에, 밥은 잘 못 먹으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예, 가정에서 또 아니면 소규모로 또 마인드 집회를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될까요? 가정 집회, 그 다음에는요, 양육원, 가정 성경 공부. 그 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전에 우리가 가정 성경 공부를 하고 가정 집회를 하고 또 마인드 집회를, 가정 마인드 집회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마치 이렇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훈련을 하시더니만 이제는 이런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수십 명이 구역마다 사람들이 참석을 했으면 이분들을 얻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또 마인드 집회를 해도 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음악회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이 부부가, 이 자매님이 남편하고 같이 음악회가 있는데 저들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날 저녁에 특별한 모임이 없고 이래서 같이 남편에게 또 남편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음악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정집에서 하는 음악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이렇게 공연장이 아니고 이렇게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소규모 음악회가 있구나.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 음악회가 소규모 가정집에서 하는 음악회였고 아카펠라 공연이었습니다. 남성 아카펠라 그룹이었는데 뭐 그렇게 화려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것이 기억나면서 야, 우리가 이 힐링 콘서트에 참석했던 분들 또 소규모로 초대를 해도 이미 우리는 마인드 집회를 하면서 마인드적인 부분에 많은 강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분들 초청해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을 가정으로 허락하면 또 어떨까? 너무 어색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음악회 초대받아 갔었는데 막 화려한 그런 공연장에 좋은 의자 이게 아니고 가정집이니까 어디에 앉을까요? 가정집에서 음악회를 하니까 어디에 앉을까요? 의자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요. 뭐 공간도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인상 깊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공연이었는데 우리가 가정 마인드 집회를 해도 또 여러분 우리 구역은 힐링 콘서트 했으니까 그것도 또 두 번이나 했으니까 이제는 또 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또 편안하게 앉아있는 구역들은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가정 마인드 집회를 하고 또 그 다음 가정 성경 공부를 하고 뒤에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보면은 쉬려고 생각했죠? 예, 생각 바꾸고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가정 마인드 집회를 해야 되구나. 한편에서는 또 힐링 콘서트가 진행되고 또 한쪽에서는 마인드 집회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가정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동시에 이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큰 건물을 지을 때는 큰 빌딩을 지을 때는 동시에 그렇게 건물이 지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롯데에서 그 롯데타워 빌딩을 지을 때 골조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외벽공사하고 외벽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리창 끼우고 그 다음 내장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위에는 골조공사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밑에는 외벽공사 그 다음에 창문 내장해가 다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시에 한쪽은 힐링 콘서트 하고 있으면은 다른 데는 또 마인드 집회하고 또 다른 데는 성경 공부하고 있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사람들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이렇게 일을 해 나가면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형님 자매님들도 성장하고 또 새로운 많은 심령들을 얻는 부분에도 너무너무 소망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쪽 행사를 하면은 그 하나에 치중해가지고 다른 걸 또 소홀하게 하는데 작은 건물을 지을 때는 골조공사할 때는 오로지 골조공사에만 마음 쓰고 외벽공사할 때는 오로지 외벽공사에만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큰 빌딩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위에는 골조공사하고 있는데 밑에는 완공되어 가지고 다 이제 사람만 들어가면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완공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 처음에 하나하나 할 때는 몰랐지만은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성경 공부는 하지만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기에는 어떻게 새로운 사람 초청할지 많은 새로운 사람 초청할 부분은 폭넓게 하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 마인드 집회를 하고 또 그 다음 힐링 콘서트를 하고 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셨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또 교회 뜻을 따라 진행해 보고 나니까 큰 복음의 진보가 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아직도 힐링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구역에서 여러 조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그건 그대로 해 나가지만은 이미 또 힐링 콘서트를 마친 조들이나 또 구역들은 마인드 집회로 그들을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또 우리가 가정집마다 다 또 TV가 있고 여러분 또 TV 다 큰 거 있죠? 예, 드라마 보려고 큰 거 샀습니까? 마인드 집회하려고 큰 거 샀습니까? TV가 오래된 분들은 이참에 바꿔요. 아이고 마인드 집회를 하는데 화면이 크게 나와야 좋더라 해가지고 큰 걸 사놓으십시오. 평소에 드라마는 그걸로 보시지만은 마인드 집회용으로 해놓으면 또 복음을 위해서 쓰면은 이참에 그냥 여러분들 또 TV 바꾸라 하니까 그게 제일 관심 갖고 좋아하는 분들이 언제 바꾸나 했는데 이참에 바꿔야 되겠다는 분들이 막 눈빛이 막 반짝반짝 도는데 그 가정에서 마인드 집회를 하면은 보통 또 PPT를 통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또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면은 처음 오신 분들도 정말 우리가 하는 이런 마인드 강연들, 집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그들도 굉장히 인상 깊고 감명 깊은 그런 행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낳은 아들들인데 자 오늘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이 이렇게 잘못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냥 돌발적인 행동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행동은 또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인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데는 행동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행동을 바꿔라 해도 그 행동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동을 바꾸려 할 때 순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상을 바꾸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상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이냐 민주주의 사상이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공산주의 사상의 사상 교육을 받으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갖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민주주의 사상을 배우니까 민주주의 사상을 갖게 되는 거지 자기가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대중적으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사단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의 사상을 주입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건 마치 사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상 너머에 사단의 사상을 사단은 여러분 속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사단의 사상에 지배를 받고 살아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철두철미하게 사단의 사상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보통 초등학교를 사립초등학교를 허락지를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잘못된 사상을 넣어주면 그 아이 평생이 평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소련의 한 사상가가 이야기하기를 4살 난 아이를 2년만 맡겨두면 그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 나이로 4살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5살, 6살 정도 되는 이제 맑게 어느 정도 알아듣는 아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난 아이에게 2년만 사상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은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켜놨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단은 인생들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그 사상, 어릴 때부터 넣어준 그 사상이 평생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이 넣어준 사상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 사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사단이 사람들에게 넣어준 평생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인생 전부를 지배하기 위해서 넣어준 사상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단에게 사상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그런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상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사단이 넣어준 사상의 지배를 받고 살면 사단의 종입니다. 자, 사단이 넣어준 사상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인데 사람들은 이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벗어난 사람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벨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가인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넣어주는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국은 사단의 사상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도 불행해지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결국은 하나님도 대적하고 결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기중심적인 사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자, 가인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이 넣어준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종인데, 자, 이렇게 사단이 넣어준 사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걸 보면, 자,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고, 여러분, 그럼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은, 가인이 생각할 때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아벨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차이가 어떤 거냐? 이게 무슨,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가인이 들고 나간 예물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더운 대학볕에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주말 농장을 만들어서 그 농사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훨씬 더 편리할 텐데 왜 주말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농사에 재미를 붙여본 사람들은 그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밭을 갈고 거름을 하고 땅을, 농사 짓기 좋은 땅으로 땅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 결실이 되고 그 결실을 거둘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을철이 되면, 결실기가 되면 들판에 벼가 익어서 그렇게 황금 들판이 되어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과일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너무 탐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가인이 생각할 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의 소산들이고 그것도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땅의 소산인데 그걸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얼마나 뿌듯했겠냐는 거예요. 크, 이거 내가 그동안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땅의 소산들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할 때 가인 입장에서는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분하여 하면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인이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물을 누구한테 그냥 선물을 하나 준다고 줬는데 길 가다가 볼펜이 하나 떨어질 게 추워가지고 뭐 내가 쓰고 있는 볼펜보다 뭐 별로 못하고 뭐 난 필요도 없고 이래서 이걸 누구 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누굴 하나 줬다고 생각해봐요. 별로 쓸모 없어가지고 그 볼펜을 하나 줬는데 아이고 나도 볼펜 많구만 하면서 볼펜을 안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별로 기분 안 나쁘겠죠? 모나미 볼펜. 요즘 모나미 볼펜 얼마예요? 예? 몰라요? 153 써져 있는 모나미 볼펜. 누가 이야기하기를 왜 153 써놨냐고.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서 153이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왜 153이라고 써놨고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하고 왜 수가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 볼펜 얼마예요? 200은요? 뭐 볼펜 여러분 다 그보다 더 좋은 걸 써서 얼마 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200은 하는지 300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볼펜 하나 떨어지는 거 주워가지고 이거 볼펜 니 할래? 하고 줬는데 아이 나 볼펜 필요 없다고 하면은 기분 나쁠까요? 기분 안 나쁠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본 적도 없을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볼펜을 모나미 볼펜 나온 지 뭐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한정판으로 엄청 고급스러운 똑같이 생겼는데 고급스러운 볼펜을 만들어서 몇만 원짜리 볼펜을 그게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예? 아, 15,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고요. 사봤어요? 아, 예. 난 또 사본 줄 알았는데 사봤으면 왜 나는 안 줬냐고 지금 물어보려고 하려고 그 볼펜을 이제 200원짜리가 아니라 20,000원짜리 그걸 특별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구하기 어려운데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어렵게 이렇게 샀어. 그걸 또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선물로 딱 줬는데 뭔데? 하고 볼펜, 모나미 볼펜이네. 아 이게 일반 모나미 볼펜이 아니야. 이게 특별 그 한정판 기념 볼펜인데 그것도 줄 서가지고 5시간 줄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샀어요. 그걸 줬는데 아이 나 볼펜 필요 없다고 안 받으면 어떨까요? 보면은 열받겠죠? 그래서 지금 가인이 열받는 거예요 지금. 왜 심이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냐면은 이걸 내가 얼마나 정성 들이고 농사 지어가지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소산인데 이걸 안 받냐고. 가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가지고 남의 밭에 그 도둑질해다가 지금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는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놀고 먹고 그냥 응? 어디서 막 그저 얻어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가인이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상적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산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 우리 남편이 밥 주지 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돼 있다고. 그 여러분 가인이 뭐 일하기 싫어하고 농땡이 치다가 다 말라 삐뚤어진 그런 소산을 드린 것도 아니고 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심히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인이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인에게는 사단의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할 정도로 가인의 입장에서 심히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는 너무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거예요. 왜? 사단의 사상에 자기 중심적인 소산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건 관심 없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쏟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사단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이건 사단의 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인처럼 신앙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얼마나 대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사상을 바꿔야 되는데 사상을 바꾸려고는 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이렇게 좋은 이렇게 탐스러운 땅의 소산을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땅에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느냐 이런 생각이고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가인과 아벨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둘이 만나서 서로가 재물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시다. 자, 가인이 땅의 소산을 재물로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했는데 이 둘이 서로 만났다고 중간에 그럼 가인이 야 아벨아 너는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가니? 아 형 나는 양의 첫 새끼 이 기름을 들고 나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서 이때는 육식을 할 때가 아닙니다.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에요. 뭐 고기를 먹을 때 같으면 수시로 양 잡아서 양고기 먹고 이렇게 했을 텐데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봤을 때 아벨을 보고 야 아벨아 너 그 어린 양 귀여운 그 양 그 양을 왜 죽였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갈 때 양을 잡고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야 네가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이니? 여러분 그건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부모님 앞에도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양고기 먹을 때가 아니니까. 양고기 먹을 때는 아이고 부모님 오늘 제가 양을 잡았습니다 오늘 양고기 드십시오 하면 대접이 되지만은 그 당시는 양고기를 먹을 시절이 아니고 육식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 보고 아벨아 넌 네가 볼 때 그 양이 양의 처세기를 들고 그게 네가 볼 때는 좋아 보이니? 아벨이 뭐라고 했을까요? 형 좋아. 양이 막
막 양을 잡을 때 바들바들 떨고 죽으면 나는 막 피를 보면 막 희열을 느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 그 양을 잡을 때 자기가 키우던, 아끼던 어린 양인데, 그 양을 잡아 죽이는 거,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너무 끔찍스러울지 몰라요. 아니, 형, 나 양 잡는데 너무 끔찍했어. 근데 너 그 왜 그 양을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나도 그렇게 싫은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 이야기했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은 그 예물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나도 싫지만 나도 원치 않지만 이걸 들고 나가는 거야.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인 거예요. 아벨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싫은데도 내가 보기에 끔찍스러울 만큼 싫은데도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뭘 원하든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땅의 소산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그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예물을 들고 나가는 그 예물의 종류, 예물의 차이는 어디서 왔냐면은 그 사람의 사상에서 온 거예요. 가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벨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상이 지배하고 있느냐, 사단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 자기 보기에 좋은 예물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그 자체가 사단이 넣어준 사상이고 사단이 넣어준 사상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사단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와요. 여러분, 가인이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불행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니까요. 아니, 왜 형하고 동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그러면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표현을 안 해놨지만은 여러분 자식이 싸워가지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였을 때 그때 부모 심정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가정에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는데 그거 다른 것 아니고 사상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상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인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그도 망하고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냐. 잘못된 사상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뭘로? 사단의 사상으로. 왜?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상 하나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도박단이 도박으로 상대방을 속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끌어올 수 있는 돈, 모든 걸 다 빼앗아 먹으려면 어떤 생각 하나만 넣어주면 되냐면은, 아, 내가 도박에 소질이 있구나. 이 생각 하나만 넣어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 도박단이 무조건 다 따면 될까요? 아니요. 잃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잃거니 따거니 잃거니 따거니 하면서 큰돈 잃게 만들면 안 돼요. 땄다가 잃었다가 그러면서 아 내가 도박에 자신이 있다. 아 내가 도박에 소질이 있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자기 도박단은 그 생각만 하나 넣어주면은 그 사람 재산을 다 빼먹을 수 있고 그 사람 친인척 뭐 빌려올 수 있는 돈 다 빼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만약에 처음 만나가지고 큰 판을 벌리면 그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올까요? 그거 안 돼요. 큰 돈 한번 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빼내려면은 사상을 넣어줘야 돼요. 생각을 넣어줘야 돼요. 자기를 믿도록 자기가 도박에 소질이 있고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팀을 만들어서 도박을 하면서 돈 다 털리고 돈 다 잃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계속 따고 잃고 큰 손해 안 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는데 아, 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얼마 안 된 자금 가지고 버티는 거 보니까 난 여기에 소질이 있는가 보다. 그 생각 하나가 딱 들어가면 그건 게임 끝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도박을 끊으라고 하고 아내가 여보 그 돈 가져가면 안 돼. 그 돈 가져가면 아이들 학비 없어. 그래도 그게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려봐. 내가 이 돈 가져가서 우리 가족 그냥 풍성하게 해줄게. 내가 학비뿐만 아니라 뭐 원하는 거 내가 다 사줄 수 있어. 집도 좋은 집에 우리가 살 수 있어. 그 생각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 사람들 인생을 평생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만 넣어주면 되냐? 자기 중심적인 사상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신앙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넣어주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고 그 사람 평생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교제를 해보면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다르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옳은 거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끝까지 좋은 거고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딱 벗어나서 사단의 사상에 벗어나서 보면 아벨이 아무리 봐도 양의 첫 새끼가 이게 뭐가 좋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안 좋고 누가 보기에도 끔찍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그 예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어느 면으로 봐도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안 좋아 보이는데도 그걸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행착각이라는 그 이야기. 조종사들은 자기 몸이 느끼는 감각을 믿으면 안 되는 계기 비행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비행착각은 우리는 지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몸이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면 되지만은 하늘 위로 나르면서 비행기가 고개 비행을 하고 회전을 하고 하면은 절대로 자기 몸이 주는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눈이 보는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 착각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어떻게 보이든 내 몸에 느끼기 어떻게 느끼든 내 몸은 상승하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도 계기가 비행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기술을 방향을 돌려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이 주는 감각을 부인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상의 삶을 살려면은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느낌들 이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자, 계기 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 몸이 주는 감각을 가지고 비행을 감각 비행을 하느냐. 예전에 무디 과학원에서 만든 무디 과학 영화를 보면 그 계기 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에는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경비행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비행 조종 면허를 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가용 경비행기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그 음성 메시지를 들려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디 과학원에서 만든. 그러면 이제 비행 조종사가 다급하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관제탑에서 당신 계기 비행을 배우질 않았느냐? 내가 수업은 들었다. 그러나 계기 비행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 앞뒤 좌우 상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지금 잘 날아가고 있는지 못 날아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관제탑에다 연락을 하는데 관제탑에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기 비행을 할 줄 모르니까. 관제탑에서 막 다급한 그런 구조 요청이 와 도와주려고 통신이 연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추락하고 그 조종사는 죽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옮겨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조종사가 계기 비행을 배우지 못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어떤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지키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삶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신앙 따로 생활 삶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고 삶하고 생활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삶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을 하는데 삶은 자기 중심으로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고 삶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게 아니라 신앙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상 하나만 바꾼다면 아벨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하나를 갖는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어제 장례를 하면서 잠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은 육은 무익하다면 그럼 내게 내 인생에 유익한 건 뭐냐? 영적인 삶 말고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또 이 복음과 함께하는 삶 말고 다른 모든 삶은 무익한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는데 그냥 허무하다가 아니고 그냥 헛되다가 아니고 한평생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지만은 문제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말씀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도서 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한다고 위했는데 성경은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히 있다 했는데 결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세대가 간다는 이 의미 이제 여러분들이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30년이 됐거나 아니면 30년쯤 돼가거나 지났거나 이렇죠. 난 아직 멀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럼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것은 30년쯤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한 세대가 가면은 뭘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자식을 위해 살고 가정을 위해 살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힐링 콘서트 할 때 그 영상 있잖아요.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큰 돈을 뭐 5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뭐 하겠냐 하면은 젊은 세대들은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하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막 뭘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부모님한테 물으면 뭐라고 해요? 그 돈 뭐 알겠냐 물으면 뭐라 해요? 자식들한테 다 주려고 하죠. 그죠? 예. 그 감동 영상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니만 한 세대가 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고 멈춰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솔로로 혼자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요즘 세상에 결혼 적령기가 35살이 돼 간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한 세대가 안 가겠어요 보면은? 가요. 그럼 뭐 자식 안 놓고 뭐 그냥 마음대로 살지. 그래 프랑스 가봐요. 프랑스 노인들은 다 우울증 걸려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연애를 제일 즐겨하는 나라인데 맨날 연애만 하고 살다 보니 자식이 없어. 노년이 되니까 외로워가지고 전부 다 양로원에 요양원에 혼자 있는데 전부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렇대요. 평생을 즐기고 살아봐요. 그 결과는 프랑스 가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한번 가보고 와야 돼요. 보면은 혹시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편,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내 이런 사람 있으면 프랑스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가서 꼭 노인 요양병원에 한번 갔다 오, 요양원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다들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장 10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결국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성공하면은 뭐 하려고요? 성공하면 2장 10절과 같은 삶을 살려고. 왜 성공하면 2장 10절과 같은 말씀, 이 말씀처럼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2장 10절과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어서. 자,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했는데, 분복이 뭐냐?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나한테 떨어지는 것, 내 몫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내 몫을 받았어요. 그 후에 본 적, 내 몫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절구하는 걸 막지 아니하고, 이게 내 몫인데, 그래 내 몫을 받았는데 그 후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와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결국 내 몫으로 받은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바람을 느끼지만 그 바람을 잡으면 남는 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솔로몬이 성공해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절과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뭐가 주어지느냐? 결국 얻어지는 게 뭐냐? 내 몫으로 떨어지는 게 뭐냐? 그건 바람을 잡으는 것 같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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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이게 결국 솔로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하고 싶은 데 갖고 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몫은 뭡니까? 자,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런 나라에게 주어지는 몫이 뭐라고요?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처럼 그게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1위가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내 몫으로 떨어진 것은 바람을 잡으러 같이 허무한 것만, 헛된 것만 남으니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 결국 인간이 왜 자기중심적으로 사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는 삶이 왜 그렇게 사느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고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네 몫으로 뭐가 주어지더냐?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함만 내 몫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인생에 보람도 없고 낙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삶에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함만 내 몫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에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이 기뻐하니까 그걸 쫓아가는데, 그래 좋다, 그 길을 가서 네가 얻어지는 게 뭐냐? 그 삶에 떨어지는 몫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 허비한 인생, 허무한 인생,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인도받으면서 너무 복된 삶을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내 발의 등불이시오. 여러분 다윗의 삶의 마지막 노래에 가보면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이 왜 그렇게 사냐? 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니까,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예, 그 삶의 결국이 떨어지는 몫은 허무함만 남는 것이고, 하나님 대적한 삶만 남는 것이고, 가정에 동생을 죽이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아픔을 주고 자기 인생도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고 그 전부가 불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상 하나만 버리면 아 이것도 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내가 보기 어떠하냐? 그거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야, 이건 사단의 사상이야. 자기 중심적인 사상은. 그러면 내 인생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사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상이고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상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끔찍스러울 만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상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상 하나를 바꾼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어려서부터 여러분에게 사단의 사상을 넣어줬습니다. 구소련의 사상가가 2년만 사상 교육을 해주면 4살 난 아이 2년만 사상 교육을 하면 그 아이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여러분 사단에게 얼마나 많은 사단의 사상 교육을 받고 살아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야 나는 사단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구나. 사단이 내 평생을 지배하려고 사단의 사상을 넣어줬구나. 그러면 그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계속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 거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매사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나 안 되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길일까,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가보면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 보면 그게 하나님 중심에 대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계속해서 길을 여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앞서서 그 모든 부분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 길은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린 곳을 보면 산이 나타나면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계곡이 나타나면 다리를 만들어서 직선길로 만들고,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만 해도 잘 만든다고 만들었지만은 경부고속도로에 길을, 도로를 개선한 도로가 많은 거예요. 아, 이게 너무 굽이 져 있고 너무 코너가 급하니까 또 길이 잘못 나 있어서 새롭게 길을 내자 해가지고 터널을 다시 뚫고 새로운 쪽으로 터널을 뚫고 직선길로 만드는 구간들이 여러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술이 부족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했다가 세월이 지나서 새롭게 길을 만든 거죠. 여러분 인생에 마치 산을 만나도 계곡을 만나도, 산을 만나면 터널을 뚫고 지나가고 계곡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서 지나가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이 또 예비하시는 것과 하나님 도우시는 것과,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바둑에 포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멀찌감치 바둑알을 하나 두었는데 미리 앞수를 내다보고 미리 수를 보고 바둑알을 하나 두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저기다가 뭐 하려고 바둑알을 놓냐 싶어 보여도 나중에 지나보면 아, 이 한 수가 나중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수를 주셨네. 수년 전에 박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름 성경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받고 있지. 목사님은 없으면 사진보고라도 하고 없으면 벽보고라도 하고 하라고. 아, 그 우리 왜 그렇게 안 하지?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해서 성경 공부가 300군데, 500군데, 700군데. 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오다가 야, 우리가 또 마인드 집회를 합시다. 가정 마인드 집회를 하고 또 힐링 콘서트를 합시다. 교회 전체에서 또 지역 전체에서 하다가 이제는 각 팀별로, 조별로, 구역별로 해나가니까 이 퍼즐 조각이 뭔가 맞춰지는 것처럼, 미리 마치 보석을 둔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야, 이렇게 우리가 힐링 콘서트에 온 분들을 가정에, 구역에 마인드 집회를 해서 또 초청을 하면 되겠네. 그럼 또 거기서 가까이서 또 복음 전하기 더 좋고, 또 그 다음 가정 집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야,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힐링 콘서트는 전도고, 그 다음 마인드 집회는 복음 전하기 위한 또 집회고, 가정 성경 공부는 양육이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을 한다고 해왔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CLF를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작년 3월 달인데 이제 내년 3월 달이 되면 한 10만 명가량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나. 올해 한 6만 명 가까이, 지금 한 5만 6천 명 정도 되니까 지금 또 한참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순회 공연을 외국에서 립싱크로 막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그래 되면은 2년 사이에 10만 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자 그걸 하니까 이제 올 2월 달에는, 올 2월 달부터는 최고 목회자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는 것처럼 최고 목회자 과정을 진행을 해서 목회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목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2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제주도에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번 아시아 CLF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하면서, 제주도에서 목사님, 여기는 무비자니까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비자 없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는 이 제주도에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또 팀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장 목사님들과 그 다음 조원들을 해서, 왜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회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사역자가 매번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한 팀씩 들어가서 목회자 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거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럽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하나하나 맞춰지는데,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가보면, 이걸 왜 해야 되지 하고 모르지만 가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앞날에 포석을 둬서 야, 이 일들이 지금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은 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네, 이렇게 또 하나님 뜻이 맞아지네,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하나 맞아떨어지면서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지난주에 부인에 대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형제자매들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한 자매님이 세계 최고의 비품장이라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악학교 아이들 보고 그라시아 삽상을 늘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뭐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나와서 세계 최고의 비품장이라면서, 비품장이 뭔지 압니까? 예, 비품 담당인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너무 감사한 게, 이 자매님 너무 소망스럽게 막 힘들고 어렵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 다 늘 소망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솔로몬은 이게 내 몫으로 주어지더라, 결국 살았는데 내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을 잡으러 갔지 허무한 것만 잔뜩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보면 가장 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럼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섬겼는데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냐? 또 이런 삐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전부가 복된다 했는데 가인은 그럼 왜 단명을 했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 안 해주려고 하다가 또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한지 압니까?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변화를 받고 구원받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창세기 4장이 얼마나 기약의 쓰임을 받아요. 그렇죠? 아벨의 삶이 정말 복음에 너무 기약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든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을 발견하고 여러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평생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단의 사상을 넣어줬지만은 하나님 우리도 아벨처럼 사단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보면 너무 복되고 또 너무 행복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평생을 사단에게 지배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생각을 올라올 때마다 이 삶의 결과가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면 솔로몬처럼 내 마음이 이를 기뻐하였으면 했는데 결국 그 길에 자기 몫으로 주어지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 같이 헛된 삶만이 그의 몫으로 주어졌는데 그런 허무한 삶,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이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